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렉스이고 여기 비버튼 포스퀘어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보기 전에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천 개의 박스가 되는 음식을 매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회사인 퍼시픽 코스가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음식을 매주 목요일 8시 30분에 여러분들 음식이 필요하신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음식이 필요하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음식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교회 파킹라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아이들이 있는 분은 Beaverton for Kids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니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거기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는 beforechurch.org로 거기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기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아버지께 모두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한 다음에 알렉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언제 어디서나 이 예배를 들으신지 모르지만 이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도 알렉스이고 여기 비버튼 포스퀘어 처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한 시간입니다. 매일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겟에 갔는데 여러분도 타겟에 가면은 자동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자동문을 저는 생각지도 않고 제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를 쓰려고 조절하다가 제가 생각지 않은 그 문이 자동문으로 열려야 되는 자동문이 고장났는지 잘 열리지 않고 제가 그 중간에 껴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제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제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그의 가르침만이 제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주째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계 국가, 도시 및 가족,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을 함께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겐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나라에서 레벨에서 오는 의견들과 아니면 도시, 아니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대통령 선거 등등, 그리고 또한 그 팬데믹, 유행병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포함해서 저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희망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말은 여러분에게 의견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이번 시즌에 함께 충실하게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인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랬다.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한 일에 관해 도시와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반대 상대방이 모임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랬다, 비판 아니면 영어로 criticism은 그리스도어에서 온 것이고 그 뜻을 보면 차별, 분리 및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 위해 도덕적 권위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체 상황을 알기 전에 판단하고 분노하고 반응시켜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 여길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할례인들입니다. 할례 받는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이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실정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은 철저히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상징인 할례가 포함되어 있고 할례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길 보면 그들이 냉정하고 계산된 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생각에 어긋나는 종류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반하고 그들이 사회에 공유된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놓친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리고 세상이 창조주를 멀리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크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비판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는 일주일 전에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의 이야기와 주님의 여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 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뚱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16절에 나오는 주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라는 것은 나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나는 생각납니다. 생각났습니다. 이런 말은 뭐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일을 빨리 잊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림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가르침을 상기하고 이해하기 위해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가르침 하나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한 번 이상 생각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화 만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4절에 혈 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셋째로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일성 대 규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백히 자매이지만 각자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제 딸 스칼렛의 노는 방법은 그녀의 방에 가서 장난감을 한 시간 동안 혼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장난감은 그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장난감은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정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이슬라의 노는 아이디어는 스칼렛 자기 언니의 방에 가서 정돈된 장난감을 어지럽게 흐트러 놓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 잘 어울리고 함께 놀지만 어느 순간에 종종 긴장이 발생됩니다. 그들의 긴장은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두 아이를 불러서 단일성을 강조하고 서로를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서로를 모방하기 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균일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균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명한 성격 차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친절과 존중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심은 우리가 모두가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일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화가 아니라 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을 평화로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제로 예언자 미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우리가 하는 것들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프란시스 세이퍼가 쓴 글 중에서 동정 없는 성경적 전통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일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성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추악한 일이라고 프란시스 세이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서 마무리된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서는 겸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분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겸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빨리 들으십시오. 천천히 말하고 화를 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사도들에 의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시로 해주고 잊고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배소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으로 이루어진 단합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평화의 유대를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평화의 유대를 육성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일단 공통된 근거를 찾으면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들이게 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느리게 하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를 느리게 하는 것은 동정심과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가 먼저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자제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분노를 느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음소거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롭히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당신의 분노가 동정심으로 변할 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분노를 느리게 하는 것과 비슷한데 우리가 동정심으로 그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면 분노가 천천히 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그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는 많은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단어는 우리의 말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위에 생명과 힘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권고함으로써 이 글을 끝내고 싶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예배소서 4장 3절을 보면 성령의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을 읽고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것과 택하심을 받는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